먼저 성경의 마태복음을 펼쳐 보겠습니다. 28절, 28장. 15절, 그들이 돈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보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오순절 날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트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은 노트를 주의 깊게 따라하면서 많은 독서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위임령에 가서 왜 내가 15절에서 시작하고 왜 17절에서 끝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 부활을 앞둔 제자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3년 사역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종종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그들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독성과 편견으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고 베드로는 어린 하녀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녀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대단한 가치나 용맹, 미덕,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통해 부활 이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큰 분열을 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일단의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 제도가 복음을 억제하고 억압하려는 큰 사탄의 음모 속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제도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11번째입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남자들과 같은 11명의 남자들은 이제 늑대들 사이에 있는 양처럼 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16절에 이르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의 현실, 예배, 경외심, 불신앙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명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외심과 예배를 봅니다. 그들은 그분을 다시 볼 때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봅니다. 예배를 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7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두 배로 섰다는 뜻의 그리스어 디스터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발로 서야 할지 몰랐고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발이었습니다. 불신의 발 이는 베드로가 받아 이를 걸으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차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그리고 그들은 눈에 띄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조차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이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여종, 어린 소녀 앞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 계속하기 전에. 해보셨나요? 당신은 주유소에서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트랙을 건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한 명의 개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피터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나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종류의 흔들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다. 누가복음 24, 49.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행한 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후에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 민족 전체, 그 모든 지도자들,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한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가 지금 당장 헤어지고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격변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다른 남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성경을 다루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을 때에도 변형의 산에서 그는 성경을 당황스러운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 그분을 보면 다른 사랑, 다른 담대함, 다른 지식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를 본다. 당신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능력을 입었습니다. 이제 옷을 입었다는 말은 헬라어 엔도, 인도에서 번역되었으며 이는 누군가에게 입혀주다, 입혀주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단지 비유적으로나 시적인 방식으로 보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의 예복을 입듯이, 군인이 전투복을 입고 전투 무기를 입듯이 이 사람들은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읽고 싶습니다. 여기에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세례나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해 큰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논쟁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묘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역을 능력으로 부여받고, 능력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한 사역으로 묘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내용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도록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 삶이 단지 지혜나 지식의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힘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말은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시 읽고 싶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주장을 크게 입증하거나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건조차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는 사도들의 마음에 필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가장 큰 지식, 가장 큰 지식,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실성만으로는 보편적인 선교 활동을 추진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더 큰 주입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이것이 단지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집에서 홈스쿨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내 아내에게 가하는 부담과 부담,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가는 미덕을 지켜보면서 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권세를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미디어에서 성령에 관해 듣는 모든 대화의 대부분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에 개종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회피해 온 일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유소에 가기 전에 235파운드의 40세 노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반동적인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단에 맞서 대응함으로써 신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주석적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그것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한다면 뭐 하는 거야? 행2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의미가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는 거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우리는 이단자들이 우리의 유산을 빼앗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생명과 능력,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적인 TV 전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생명이자 능력입니다. 이 구절 중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세요. 요엘 2:28, 29.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듣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대신 내가 있는 것을 듣는 순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서워요. 내가 예언과 환상과 온갖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본문을 자세히 보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는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임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느냐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알아보았느냐 행일 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약속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새 언약이 약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이제 저는 이 구절에서 얻은 몇 가지 본질적인 진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장엄하게 표현하면서 방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언어, 실제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음성 언어, 그것이 바로 기적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비난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신비롭고 감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성령 없이 죽느니 차라리 성령에 취하여 비난을 받는 것이 나으니라. 14절에서 베드로는 일어나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변명합니다. 15절 이 사람들이 너희 생각하는 것만큼 취한 것이 아니니 때가 제3시니이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더 읽어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몇 가지 본질적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순절은 교회 역사상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방언을 말하며 꿈과 환상 등 모든 것을 꿈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머리에 불의 혀가 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엘서 2장, 28장, 29장의 직접적인 성경 성취로서 독특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부어지는 최초의 순간이라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취임식은 한 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것이 독특합니다. 또한 독특한 상황도 동반됐다. 불의 방언 곧 성령이 부어지심은 사도행전 4장에 다시 기록되지 않은 방언들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방언이나 환상을 논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치거나 그치지 않느냐를 논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오순절의 다음과 같은 특정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독특했습니다. 역사상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관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방금 사용한 언어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지속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히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심은 메시아의 새 시대와 성령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작이요,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이르리라. 마지막 나는 메시아의 강림과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으니 그리고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와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언어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과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은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성취, 요엘서의 그 약속은 그 순간에 시작되었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작되지도 않고 완전히 성취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 없이 다른 길을 가게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거나 교회의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사도들에게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이 예언은 비록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지만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그 약속이 사도시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엘의 놀라운 점은 성령이 지도자들에게 부어진다거나 사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요엘의 예언은 여러분과 오늘날의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엘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맥락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최초의 사건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엘 자신, 즉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이 약속이 교회 시대 전체의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전체 교회 시대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도 전체 교회 시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평안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엘서의 예언과 사도행전의 그 예언의 반복. 내 생각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느니라.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성경에 위배됩니다. 그들은 꿈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아어흐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을 읽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엘서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꿈, 환상, 방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표준이 되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신서를 읽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표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신실한 신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범하는 오류는 그들이 더 큰 약속이나 현실에 중요하지 않은 일면에 주의를 쏟는 것입니다. 은사 그 자체보다는 은사를 전달하는 특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엘이 장래에 이루어질 새 언약의 약속을 예언하고 보았을 때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조엘은 그것 때문에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엘은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엘의 이 예언은 매우 유사한 일들을 기대하는 많은 새 언약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잠시 후에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읽으세요.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주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엘이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같고 에스겔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 후에 산자의 영이 임하는 때가 오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상과 예언의 개념은 메시아가 오실 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 참된 지식, 그 지식의 실제, 그리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큰 능력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는 요엘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약속의 기초가 아닌 이런 경이로운 수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 시대를 위한 약속은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아닙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전체 교회 시대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너무나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능력, 즉 그분의 인격과 능력이 너무나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모두가 아는 오버헤드 프로젝터, 파워포인트 또는 무엇이라고 부르든 늘 수행하는 방법을 안다면 하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 일부를 가져와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엘이 나머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곳으로 가보자. 사도행전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레미야서로 가십시오. 30일. 4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이는 새 언약 곧 메시아의 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분은 율법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부에 있는 돌판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내면화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아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그것을 그들의 일부로 삼아 기록하리라. 그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고 나갈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살고 나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제 그는 계속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예언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요. 다 예언하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니라. 비전을 보기 위해. 그 개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설교자, 전도자, 교회 개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령을 은사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대 8장과 결합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대로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일이 환상과 꿈과 이 모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오순절에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지만 때로는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하는 그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건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초자연적인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아는 능력은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이 예언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의 많은 약속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여. 너무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 앞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니 나조차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현실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뜻에 대해 특별한 것들을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묘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성령에 의해 운반되고 능력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묘사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내가 듣는 힘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것이 가장 큰 불평이 아닌가? 말 그대로 시간을 허비한 홈스쿨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피곤한 설교자는 사역의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보입니다. 단지 기계를 연마하는 것뿐입니다. 생명, 능력, 돛을 펼치는 것, 그 돛을 채우고 우리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너무 짧고 불완전하게 말씀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회심하는 순간 사람은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내주하게 됩니다. 성령이 거듭나고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완전성은 수동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전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질문에서 당신은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실을 꺼내라고 말한다. 진실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명제적 진실입니다. 나도 이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게 당신을 설명하는 건가요? 홈스쿨 엄마로 일하고, 홈스쿨 아빠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역에서 수고하세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그런 종류의 언어가 우리에게 낯설습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에게 외국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곧 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말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진부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수고했다고 말했지만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수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능력,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때때로 그분을 거의 지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누군가가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서 덕이 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능력은 그분에게서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심지어 그의 몸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현이 단순히 연속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참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도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그는 덕이 그에게서 나가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 거의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이 주제에 대해 몇 분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폴 형제님, 당신은 성령, 오순절 사상, 성령 세례 등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대한 나의 견해를 이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잘 요약한 사람이자 내가 성령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은 교회 역사가인 이언 머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순절이요? 부흥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적 기초. 저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 그보다 앞선 책인 부흥과 부흥주의, 리바이벨 앤드 리바이벌리즘은 미국의 모든 거짓 불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치유의 향유를 들고 돌아오며 이것이 진정한 영성임을 알려준다. 이제 저는 이 책의 많은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읽고 싶습니다. 이제 이언 머리입니다. 네, 폴 워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존경받는 교회 역사가인 이언 머리입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기적의 선물에 대한 질문은 제쳐두고 들어보세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환상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런 작은 일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적적인 은사의 문제를 제쳐두고 오순절의 교회를 특징지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영구적인 부분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와 나중에 제자들의 특징이 되는 높은 수준의 담대함, 기쁨, 확신은 오늘날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기적적인 은사는 차치하고라도 초대교회만 보고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하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베드로와 역사상 가장 작은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과연 나에게도 보일까요? 기독교 목사들은 초대 교회의 설교자들에게 부여된 권위가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단지 다른 서기관들을 인용하는 서기관들처럼 큰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권위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완벽하게 주석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들은 많지만 그 뒤에는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오순절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초대교회와 우리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단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개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회심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더욱 영적으로 만들어 줄 무언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되고 방언을 구해서도 안 되며 다른 신자들과 구별되는 두 번째 축복을 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개종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 대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의 결핍 속에서 살기 위해서 계속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을 수 있나요? 오히려 개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도 확신이 거의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도 확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정통적이고 기름 부음이 부족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할 때 동일한 오순절 충만함을 소유했으나 나중에 그것을 잃었다고 대답하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랜 목회 경험 끝에 차얼즈 보는 더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고통스럽게 성결된 하나님의 많은 자녀는 적어도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감미로운 축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거듭났지만 사도 시대의 성령 충만한 설교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통적인 사람들, 심지어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 심지어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담대함, 기름 부음, 권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제 잠시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 폴 형제님. 당신은 방금 회심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내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이 문제에 관해 저를 신뢰하는 대신 일부 청교도와 초기 침례교인들이 말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지 스미튼, 조어지 스미턴, 이 성령 교리에 관한 가장 존경받는 책 중 하나. 그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주입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영장도 없다는 원칙보다 더 해롭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론이 제시될 수 없으며 성령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이론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에. 반대로 교회가 성령을 더 구하고 그분의 교통을 기다릴수록 교회는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전체적인 의미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부르짖음은 점점 더 큰 충만함, 점점 더 큰 나타남,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역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홈스쿨 엄마들, 설교자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 직면하여 당면한 일을 보고 거의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까? 인내심뿐만 아니라 기어를 갈고 이 사막을 헤쳐나가는 능력도 아닙니다. 아니요. 예철아, 내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입이 점점 더 커지고 발현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성령이 강과 같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고 일반적으로 지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성령의 영광스러운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히 계시된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있으리니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이르리라. 유명한 청교도인 토마스 보스톤. 그러므로 숨을 쉬고 헐떡이며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의 교회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스펄전과 스펄전의 재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 결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현명한 형제들로부터 얼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엔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형제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선언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기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며 생명이 있다면 더 풍성히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 면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더 온전한 의미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기 위해 성령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다른 형태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살리소서. 나는 그분의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서 이제 부르짖으되 주여 내게 주신 생명이 약해질 때까지 쇠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을 주사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강하고 강하여지며 내 지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여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서 나오는 활력과 활력을 발산하게 하소서. 오 성령을 소유한 여러분, 그분은 그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분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는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 신자들의 매일의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과 그 삶의 기쁨을 크게 여기면 자녀가 부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일을 풍성하게 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을 구합니다. 그는 이것이 신자의 매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매일의 일입니까? 스펄전이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펄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아오 싫어요 비아오. 그들은 스펄전의 모든 것을 그의 위대한 마음 탓으로 돌립니다. 아니, 사진 기억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전날 밤에도 설교를 하지 않고 실제로 토를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쇠기통에 쓸 수 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스펄전의 관례였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린아이가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 안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더 큰 부으소서. 주님, 저는 일상에 지쳤습니다. 잠시 자신을 분리하고 가서 더 큰 조치, 즉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존 오웬, 존 오원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내 말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증가하고 더 멀리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그들의 기도가 열렬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더 큰 성령 부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열렬하고 효과적입니까?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더 명확하고 탁월할수록 그 기름 부음도 더 신선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인 리차드 십스, 리처드 시비즈는 진지한 영을 지닌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과 세상과 사탄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열심을 더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은 약해질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산자의 영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당신이 평생 동안 살아갈 때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힘쓰라. 그래서 내가 첫날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남자는 열성적일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죄로 인해 화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뿐이며 그를 거스르는 것은 모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성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너희도 한 가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부어집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기계인 것처럼 사막을 헤쳐나가며 스스로를 갈고 닦고 아니면 그저 있네 그 이상도 아닌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일들은 더 큰 지식으로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단번에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극단이 있다는 것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는 데에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죽었고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남자들은 설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우상이 될 정도로 강의 설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설교한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당신이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말에 매우 지쳤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회심, 성도들이 경건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린 시절에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겁에 질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지만 너무 두려웠고 내 그림자도 두렵고 어린 하녀가 몰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집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며 내 삶을 돌아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런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군인 역할을 하는 어린 소년이 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탄약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몇 주 동안,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그분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 부르짖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단지 원하는 것뿐입니다. 너를 알기 위해. 그리고 나는 내가 서 있는 하나님, 당신의 현실이 어떤 육체적인 사람이나 산의 현실보다 나에게 더 클 것이라고 말하는 엘리야처럼 당신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똑같은 성화, 헌신의 실천을 완수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사람을 일으키고 능력으로 채워서 그가 원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훌륭한 청지기직이 있습니다. 레너드 레이버니는 한때 나에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할 수 없다라는 트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기독교인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행동하고 볼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당신 위에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지겹고 지쳤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교회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보다 위대했고 우리도 요한보다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며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또 빛이 있으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회심이 있고 성화의 역사가 있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습니다. 아, 당신의 유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없이 경건한 가족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너무 강력하게 임하여 그를 둘로 찢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기도하자. 아버지, 먼저 모든 오해와 극단적인 경향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점점 더 큰 능력과 성령에 대한 의존을 구하십시오. 모든 약정,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장애물이 우리로 하여금 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소서 라고 부르짖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와우.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확신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어셔 씨의 말씀만 생각해보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일처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진실되게 만들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음 발표는 우리가 2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조 연설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는 여기 스필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조 연설 세션이 아니라 브레이크아웃이지만 더 큰 브레이크아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스필먼에서, 다른 하나는 더 아웃에서 열립니다. 더그 필리프스는 여기서 상황화에 대해 연설할 것이고 제프 팔러드는 ARC 강당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해 연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시지를 위해 11시가 되기 몇 분 전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